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해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얼마나 큰 은혜의 사건, 능력의 사건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동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처음으로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 가운데 "블라스퍼미,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신성모독은 그 당시에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첫 사역을 시작할 때에 벌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3절로 3장 6절까지는 계속해서 그 갈등이 고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는 세 가지의 주요 사건이 나옵니다. 주요 논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랑 같이 먹는가에 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금식에 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문제가 이제 앞으로 연달아서 계속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그러한 사건에는 같은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은 항상 반대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하지 아니합니까? 왜 그것을 하지 아니합니까?" 그러한 식의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그리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것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금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에 보면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날도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복음에는 그 사람을 마테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레위는 바로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그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초청하십니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네 명의 제자를 불렀을 때와 똑같은 그러한 방식입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처음 네 제자를 부를 때는 다 어부였습니다. 이번에 이 레위는 어부가 아니라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라는 것, 이거 하나만 다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패턴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를 믿으라"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가르침과 나의 모든 것을 닮으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는 것,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사실 믿는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믿는다라는 어떤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이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를 닮으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따라서 살아라. 내가 가르치는 것 그대로 너희가 실천하며 살아라.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고 내가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따라 살아라. 닮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을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분을 닮아 그분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레위에게 또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얼마나 내의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게 되다니. 그래서 본인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립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들은 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 이 마태, 세리뿐만 아니라 여러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마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세리는 좀 우리가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그러한 직종 가운데 하나가 이 세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금을 모아서 로마의 정부에 줘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금을 거둘 때에 자기의 몫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그러한 거둬들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눈총을 받는 그러한 직종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예, 세리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나오는 죄인들입니다. 도대체 이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죄인들이 감옥에 가 있어야죠. 우리 지금 현대인의 죄인이라는 그러한 개념에 따르면 죄인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은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식사할 정도가 되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도대체 이 죄인들은 어떠한 죄인이기에 감옥에 가 있지 않고 지금 여기서 식사를 하고 있던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참 궁금했습니다. 아, 왜 죄인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너희들 왜 감옥에 가 있지 않고 왜 여기 있어? 정죄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남의 돈을 뺏거나 남을 때리거나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여기 있는 죄인들은 그러한 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의 종교법, 특별히 정결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정결법이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정결법뿐만 아니라 종교법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법만 해도 수백 가지의 그런 하지 못할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먹고 살기 힘들고 사회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죄를, 모든 그러한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먹고 살려다 보니, 정결법을 어겼는데, 종교법을 좀 어겼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당신은 장로들의 유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안식일의 그 복잡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니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먹고 살려다 보니까 또 실수해서 지은 죄인데 그 당시의 법은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깁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지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는 그러한 소외감, 그때 오는 그러한 왕따된 마음, 사실 이 죄인들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인들은 내가 원치 않게 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그들의 상처를 아셨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질문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패턴 중에서 첫 번째가 반대자들의 질문입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세림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은 지금 종교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정결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안식일법을 어겼습니다. 금식법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들과는 식사자리도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질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지금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인은 정말 깨끗한 일을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그러한 의인이 아니라 자칭 의인이라 칭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냥 자칭 자기네들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죄인은 누구입니까?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 매일같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 가운데 상처 있는 사람, 마음 가운데 공고함이 있는 사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소외된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를 부르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상한 심령을 부르십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부르십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내 안에 상한 그러한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나의 마음을 고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나오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답답한 자도 오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곳이 잔치의 자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제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제의 자리에서 그 축제를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하여 당신은 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잔치를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한 번 구원의 기쁨으로 진정한 잔치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건은 18절로 22절에 나옵니다. 바로 금식에 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그날 지금 첫 번째 레이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날이 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날 똑같은 날이 아니었을까? 그날 금식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바리새인들은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이틀 금식하는 것을 최고의 그러한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틀을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같이 죄인들과 더불어 세리들과 더불어 식사하고 있으니 그들이 질문을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십니까? 또 반대자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 함께 사역을 하시는 이 시간은 바로 어떠한 시간입니까? 혼인집에 지금 잔치가 벌어진 시간입니다. 기쁨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금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조건 금식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때는 축제입니다. 혼인집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더불어 죄인과 더불어 축제의 잔치를 한 것입니다. 그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있답니다. 처음으로,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금식할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축제의 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때는 축제의 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과 22절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주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러면 서로 당겨져 새 것이 그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위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금 두 가지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러한 두 가지 낡은 것에 대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부대는 낡은 것에 대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낡은 것은 무엇입니까? 낡은 것은 기존의 유대 종교 안에서의 그러한 체제입니다. 새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역,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사역은 새 것인데, 이것은 낡은 것, 기존의 유대 종교의 그 체계와는 지금 어우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먹는 것에 대한 문제는 지금 계속 그 정결법, 유대교 전통에 있었던 그 정결법의 문제입니다. 금식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종교적인 관습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눌 텐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식과 안식일, 이러한 것은 지금 낡은 체제에서나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체제가 시작됐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금식을 없애거나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새로운 특별한 방식을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자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완전히 없애자고 하신 건 아닙니다. 안식일을 완전히 없애자고 하신 거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금식을 우리가 하자고 할 때, 금식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일을 우리가 주님께 지키자고 할 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신앙을 생활하다 보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매주마다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그 관성에 힘입어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신앙, 감동이 없는 신앙, 금식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욱더 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더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한 것, 내가 뭔가 지금 종교법을 열심히 지킨 것,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의 그러한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종교적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야 되겠습니까? 비판해서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 본질을 회복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래도 낡은 것이 더 좋다. 예, 금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며 안식을 하고서도 형제와 자매를 비판했다는 것, 정죄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기의 의의가 항상 드러났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금식하는 사람이야, 사람 앞에 보여주며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야,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를 또 한번 잘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의 본래적 의미를 잘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거룩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이, 거룩이, 믿음이, 구원이 우리 교회 안에서 추상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단어들이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구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 그러한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우리를 또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는 올바르게 금식을 하시오. 이제는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대하시기 바라오. 오늘 또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변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복하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제는 옛날의 그러한 가치와 옛날의 체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며 새롭게 회복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